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에는 강원도 정선의 유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영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2000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2001년도 첫 번째 가족 수련회를 저희가 정선에 있는 유천교회에 다녀온 것이 이렇게 늘 항상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기도가. 그러나 이것은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친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신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간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가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이런 풍성한 내용이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이 기도는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14장, 15장, 16장의 설교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도는 이제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목전에 두고 계신 그 때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 때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때가 무엇인지 깨닫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 없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때는 진리에 속한 곳이니까 이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 즉 사망이라고 하는 그 종착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이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뭐 큰 권력을 갖고 있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로 향하여 갈 때에는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이 바로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툭 건드리면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현대사회에서 길에 가다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심지어 살인까지 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안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자기가 갈 곳. 물론 이제 좀 나이가 젊거나 어리면 그 죽음과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아마 잠재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괴롭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어떤 물질의 문제나 또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괴로운 거죠. 헤어날 수가 없게 괴로운 거죠. 사람들은 계속 움켜쥐죠. 좀 심한 경우에는 좀 이해 못할 것이, 야, 저런 사람들이 돈 만 원 혹은 10만 원에 저렇게 악착같이 저럴까?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왜 그렇죠?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괴로우니까 자꾸 움켜줘야 되는 겁니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죄의 종이라 혹은 죽음의 종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처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운명.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거를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애쓴다고 그래서 그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때. 죽음의 반대가 뭐죠? 죽음의, 사망의 반대가. 영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 지점에서 그거를 뒤집어 엎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왜 그렇죠?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것이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뭔지 모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요? 하여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거를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는다면 다 두려워하죠. 무섭고. 그거를 뒤집어 엎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한 인생을 다른 곳으로, 영생의 자리로, 죽음에서 풀려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반대죠. 두려움과 공포가 평안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잖아요. 저도 24살에 회심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뭘 바라겠어요? 그때인 것입니다. 그거를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성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이루기 위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화로움인 것입니다. 즉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그 영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그 영화,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뭐 죽는다고 해서 인류의 죄가 속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신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 거기가 바로 행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은 도망갑니다. 행복은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신기하게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주대학 외상외과의 이국종 교수라는 분 보고서 야 저런 의사도 있구나. 저는 의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했어요. 저런 분도 있구나. 아마 그분은 물론 예수님을 안 믿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뭐 그 사비가 뭐 8억인가 들어가고 그랬대며. 근데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요. 한 인생을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도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께서. 네? 1년에 집에 4번 간다며요. 아, 저 그거 보고 충격이. 참, 목사님 뭐 하는 건가. 그분 보니까 저는 완전히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안 되는 거죠.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도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겠어요?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중보자의 역할,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물론 여기선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통은 사랑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은 무엇이죠? 생명 그 자체죠. 사랑 그 자체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사람끼리도 말이죠. 저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항상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리고, 뭔 얘기만 해도 이렇게 막 비판적인 것만 하고 그러는 사람 이렇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막? 저는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막 이 가시 있죠. 이 긴 가시. 그게 막 이렇게 날아와서 막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속이 뒤집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열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끼리도요. 분명히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그 사람에 있는 뭔가가 나한테 전달돼요. 근데 사람을 위로하고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애정이 많고 이런 사람 옆에 가면은 그게 또 나한테 전달돼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뭐 젊은이 기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인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서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첫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왜 그렇죠? 예,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어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죠.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이 세상에서 돈으로도 권세로도 뭐 무엇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예?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됐다. 그게 로마서 5장 그 중요한 말씀이죠. 12절부터 21절까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인 거예요. 새 인류의 머리가 되는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왜 그렇다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게 하려고. 그게 뭐라, 영생이라고. 그게 여기 나오죠? 영생.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 안민석 씨라고 있죠. 저희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또 원유철 씨라고 있죠. 저희 고등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걸 안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그런 거 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풍도 떨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전 모르거든요. 저 모르거든요. 그게 아는 겁니까? 우리 안다는 개념이 그런 거죠. 뭐 대통령 우리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안다고 그럴 때 성경에서 안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예.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을 보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 나 같은 걸 어떻게 알까? 뭐 이런.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하죠. 아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면 뜻밖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뭐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항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요구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나의 바램, 나의 소망. 그래서 이 교도들의 기도나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는 기도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있잖아요. 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그 필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죠.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초기에 할 때는 진짜 별의별 기도응답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기도응답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변심하셨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기도가 그렇죠. 계속 어떤 우리의 그런 욕망과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가 맞춰지는 것으로 기도를 한다면 훨씬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의사이신 그 이국종 교수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의대생이라 이거예요. 의대생, 요즘 의대생들은 뭐 성형외과나 뭐 이렇게 좀 편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택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럴 마음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은 사실은 누구나 갖지 않겠어요? 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은 대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제가 뭐 그 이국종 교수 같은 진짜 빚을 내면서 그 의사 생활을 하는, 집에 1년에 4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외상외과 의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요? 예.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우리들에게,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나 한 6학년 때쯤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끝이 이렇게 죽는 거다. 이거 그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은 죽을 건데. 예? 뭘 하든지. 예? 뭘 한들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벌어진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지.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삶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의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꼭 뭐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의 그 선교의 그 대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후배 선교사를 뽑을 때 항상 그걸 물어봤다 그래요. 당신은 왜 선교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중국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고 뭐 지옥에 떨어져 가는 영혼들을 볼 때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선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중국 선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답은 뭐냐면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본인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20절까지인가가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그 21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가장 처음에 지금 하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뭐겠어요? 코앞에 있는 그 대속사역의 일이요. 더 넓게는 중보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이게 성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그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이 있죠. 실존적으로. 왜요? 불행한 감정. 항상 나는 불행하다는 그런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인데 그걸 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안 편하죠. 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월요일날 학교 가기가 진짜 싫더라고. 왜?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할 걸 안 하니까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 싫은 거 그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맨날 고상한 생각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쁘려고라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요. 자선사업도 하고 못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현실에 밝고 계산이 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고 살고 그렇게 현실에 밝고 예? 여러분 자기 거 자기가 갖고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일반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뭐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덕은 없는 거예요. 덕은 예? 덕은 없는 겁니다. 덕은 내가 손해 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산다. 그럼 덕도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진 않겠죠.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일도 하지 않고 난 피해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면 예? 서울 깍쟁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사람 서울 깍쟁이? 모르겠어요. 뭐 진짜 그런지. 그러면 뭐 비난받을 일은 그렇게 없겠죠. 그렇지만 덕이 없는 겁니다. 요새 목회자 납수의 문제 뭐 이렇게 한참 나오잖아요. 아, 그거 좀 하라는 대로 하지. 그걸 뭐 하니 못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뭐죠? 부당한 요소들 또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죠?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었냐고요? 있었죠. 중세 기독교. 예? 부패한 기독교. 아니 그래서 뭐 세무사찰을 하고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받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이 이렇게 더 순수하게 더 걸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합니다. 뭘 말하죠? 예,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그 영화, 그 영화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교통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은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을 때만 유일한 만족이 있고 유일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왜 그렇게 좋을까요? 너무 좋아. 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 봤으면, 권세가 없는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 가봤으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배워봤으면, 그렇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높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더 목마른 것이죠. 더 목마른 것이죠. 원래 돈은 없는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정주영 씨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네 주머니에 있는 만 원은 내 주머니에 있는 천 원하고 똑같다 그랬다고 그래요. 원래 돈은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 안에 있을 때만. 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품 속에서만 안식을 얻나이다. 아버지의 품 속에서만 안식을 얻나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어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이 와야 되고, 이런 감각을 갖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골교회 교인들은 그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저희가 교회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저도 뭐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지만요. 이런 감각을 갖고 솔직히 살진 못해요. 또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 막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워요. 목회자라도요. 여러분들 우죽하시겠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가지신 그분 안에 내가 지금 원튼 원치 않든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근데 이러한 영화, 즉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생명, 그런 사랑, 그런 영생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못 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 끝나고. 근데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게 안 살잖아요. 솔직히.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한동안 그런 착각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것만큼만 자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산 것만큼만 내 거죠. 물론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거로 맺으면은 그냥 안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나 알고 안 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뭐 제가 잘못 알고 더 귀한 비밀이 있는데 제가 잘못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입국할 때가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밟는 대로 너의 땅이 될 거다. 그렇죠?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성도의 삶에서. 한 것만큼만 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그거를 누리게 하려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걸 누려요. 성도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얼만큼 누린다고요? 내가 한 것만큼 하는 거예요. 한 것만큼. 예? 그 우리도 이국종 교수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예? 그분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안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행이에요. 안 믿으신 게. 또 그분이 믿는다 그러면 또 교회들이 얼마나 그분 이름을 팔면서 우리 교회 간증화달라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분이 안 믿는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실천해야 돼요. 한 것만큼. 여러분이 산 것만큼.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또 알고 있는데 결국 내가 살아내지 못해서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억울할 거 없지만. 내가 가난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어마어마한 그 억만장자인데 전혀 누릴 수 없다면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예? 그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부인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핍박이요 환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쁨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 순교당하면서도 그 기쁨을 막 잃지 않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누구지? 뭐 귀도드 브레인가요? 제가 그러는데 이게 형장의 이슬로 종교개혁자 중에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쫙 끌려가는데 그 안 믿는 사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분이 그 형장에 끌려가는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모습 같았더라. 안 믿는 사람의 증언이에요. 그게. 죽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참 하나님이신 성삼위의 그 영광을 누리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가 동일하게 우리 현상교회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기에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고 감당하는 그 열심과 열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